반갑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 자존감에 대해서 한 주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었죠.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본성,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 푸시유라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말 교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인간의 본성이 마치 공갈빵 아시죠? 속이 텅빈 공갈빵처럼 가득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빈 공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채우면서 안정을 찾고 또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거기에 채워나가면서 자기의 삶을 자랑하고 안심을 누리는 거기에서 자존감을 찾으려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저희들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본성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은 아니죠. 분명 하나님의 처음 의도와는 달리 무언가 어그러진 모습이라는 걸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에게서 우위를 선점함으로써 나보다 못한 남을 보면서 내 상황을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그런 비뚤어진 본성을 저희들이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그 본성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진짜 평안과 진짜 만족과 불안과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복음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너 자신을 알자라고 했다면 오늘은 우리를 참 자유함으로 안내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알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자랑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자랑이 자기를 좀더 나은 존재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고, 먼저 알게 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의 가이드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주인에게 지배를 받고 그 주인의 권위에 종속된 이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이곳에서는 일꾼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인, 아랫사람, 종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아볼로, 게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 모두가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권위에 종속된 하나님 소유의 종들,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4장 2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나를 보내신 그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한 가지를 충성되게 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냄 받은 자의 관심은 오직 보낸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 3절에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인 나는 성도들의 칭찬과 평가, 세상 법정에서의 평판에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 구글의 임원에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칭찬했다고, 또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그게 크게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소속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평판은 참고는 할수 있겠지만, 그것이 그를 뭐 방방 뛰게 하고 또는 불안하게 하는 등 이렇게 흔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초대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뭐 한국 어디 교회에서 저를 칭찬하고 비난한다고 그게 제게 무슨 신경이나 쓰이겠습니까?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안 쓰려고 그랬는데 뭐 조금 쓰이네요. 바울은 나의 소속,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사명을 주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비난 같은 것은 이 바울에게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들의 의견 같은 것 따위는 전혀 내가 귀담아 듣지 않겠어. 뭐 이러고서 성도들과 세상에 대해서 예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사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뭐 여러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 해를 끼치면서 어떻게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바울의 의도는 겸손하고 성실하게 성도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부터 오는 칭찬이나 비난,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판과 비웃음이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없다라는 그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속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다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런 확실한 인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매맞고 또 설교를 못한다고 면박을 받고, 겁쟁이라고 소인배라고 누명을 쓰고, 자기의 권위를 무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대적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하고, 또 자책이 되며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이 자신을 판단하실 수 있고, 그분의 칭찬과 책망만이 자기에게는 중요할 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소리에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성도들의 격려와 칭찬이 큰 위로와 힘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다 해도 그런 이유로 바울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평가자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많이 의식하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교회 안에서도 일하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이 섭섭병, 뭐 섭섭마귀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뭘 열심히 우리가 했는데 칭찬을 못 받았고, 우리가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소개 안 시켜준다고 하고,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고,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경우 있습니다. 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내가 누구의 소속인가, 어떤 분이 나를 보내셨는가를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우리로 힘을 내도록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가치 없게 만든다라고 느껴서는 안 되겠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했다고 그 수고가 무익하게 끝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것으로 자기 자존감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 제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설교를 모든 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사람들에게서 은혜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이 왜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사람들의 칭찬에서 자존감을 찾지 않도록 모든 칭찬을 막고 계십니다. 너무 어찌나 철저하게 막고 계시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그냥 못하니까 그런 얘기 못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정말 대단한 자존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칭찬과 박수, 그것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면 설교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말들만 전하고 인기와 박수와 인정에 목을 맬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판단도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하늘로 치솟았다가 또 땅으로 꺼졌다가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모든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 각자가 이러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타인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가치 있는가 없는가가 평가되는 것은 매우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든 것,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 이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서 온 것입니다. 바울을 완전히 딴 사람 되게 한 것, 담대한 자 되게 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이미지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참 좋구나, 너무 좋구나 하며 감탄하신 존재가 오늘 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무엇이 되지 못해도, 우리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보시며 흐뭇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아이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엄마의 만족스러운 그런 만족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놀라운 권위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꼭 십자가와 죄사함과 대신 죽으심과 피 흘림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속을 위한 피 흘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결국 십자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도 우리를 창조의 그 처음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간인 우리가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 어쩌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 들려주는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너의 존재 자체가 내 기쁨의 이유란다 하는 이 소리일 것입니다. 이 소리는 비단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물질인가? 권세인가? 자녀들의 성공인가? 보장된 노후인가? 어떤 그룹에 내가 들어야 내가 자랑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이 세워져서 불안해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어떤 것을 리더로 세워야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대어야 할까 하고 고민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누리고 관리하라고 준 것들로부터 안정과 자랑을 삼으려 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너를 채우고 네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늘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강한 자존감에 이르는 전혀 다른 길을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에 이르도록 만들어 놓은 그 지도에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자존감에 이르는 그 지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누리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덜 고생하는 것, 네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셈하는 것, 이런 평가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존감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지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처방도 그렇습니다. 너의 자존감을 높여라. 다른 사람 말 개의치 말고 너만을 생각해라. 네가 뭐가 될지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사람인가 너는 알아야 된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서 네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네가 믿고 늘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불안과 우울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처럼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든 이 자존감을 높이는 지도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아무것도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더 더 많은 자존감을 얻으려 하고 더 자랑할 것들을 늘려가는 일에 분주하게 만들 뿐이죠.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함께 감탄하며 기뻐하며 살기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이 자격 없고 무명한 자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유명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수치스럽게 죽으셨다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꿀 만큼 하나님께 우리는 그러한 가치이고 그러한 존재라고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진리를 공허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매일 묵상하고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지지 않게, 더 정확히 말해서는 자존감과 상관없이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 그 정도로 나의 가치를 오늘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우울과 불안, 자책과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자존감에 이르는 그 지도를 걷어차버리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함으로 세상의 방식이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면서 참 자유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평가는 내게는 작은 것이라 라고 바울처럼 담대히 그때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나의 소속은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시 만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그분의 격려만이 내 삶의 진짜 행복이고 그분에게서 듣는 꾸지람이 내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 복음은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창조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자유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것, 인정해주는 것, 내 아이가 빛나는 것, 남편의 직급이 좀 올라가서 안정되는 것, 이런 것들 사실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을 통해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하고 가치 있다라고 믿는 그 자존감의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나 더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든 이 그럴싸한 자존감이라는 지도에서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확신하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가 입고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누린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두고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어떤 화려한 것을 입었던, 어떤 낡아진 것을 입었던 모든 육체의 겉옷을 벗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질 속에서 자존감을 가졌는지, 성공이라는 리더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었는지, 평안과 안정이라는 그룹에 소속되어서 자랑스럽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을 위해 누리라라고 주신 요소들이지, 그것에 기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진노가 임할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를 보내고 너를 구원한 나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우리가 마주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라는 말은 세상의 조언이죠. 그 세상이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 우리 아이들을 걷게 하는 것은 세상에 길들여 살게 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너를 보고 너를 창조하시고 너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를 매우 사랑하고 너를 기뻐하신단다. 그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너라고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아이의 가슴에 박히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이를 모든 불안과 자책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뭐 남편도 친구도 누구든지 이 복음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고 사람을 능히 기쁨 가운데 살게 하고 그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권력 가운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자존감을 쌓기 위해 모으고 가진 모든 것에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의심을 저는 거룩한 의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한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답이었나?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한 의심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확실히 밝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자존감을 얻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가득 찬 자가 되도록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울증과 불면증과 자기 비하와 불안은 적절한 약과 치료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우울함과 불안과 어두움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비천에 처해 있든지 풍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고 또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또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가르치는 전혀 다른 길에 들어서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만족과 자존감을 얻는 그러한 자유한 자가 되기를 우리가 구하고 그러한 길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너의 존재가 나에게는 기쁨이란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단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란다 하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과 사랑의 메시지가 이번 한 주 우리를 밝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강력한 소망이요 또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